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온 이후로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중앙교회 온 이후로 안식일 오후에 모인 집회로서는 아마 가장 많은 분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의 뭐 예배 시간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영적 부흥과 개혁의 운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열렬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 참 피곤하신 시간입니다. 아침 교회에 오시려면 상당히 일찍부터 서둘러야 하시고 참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아침에 어디 일찍 집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도주일 마치고 저녁 늦게 가서 좀 준비하다가 한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갔다가 와서 교회에서 내내 또 뭐 준비하다가 저녁에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살다가 어제 저녁은 사실 제가 이 문제로 고민을 하느라고 뭐 준비도 하고 고민을 하느라고 뭐 잠이 안 와서 안 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잠잘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지만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에 있는 말씀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약간 생소한 성경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무엇을 알고요?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나 지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예언을 따라서 시세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러한 때에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회의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세에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어떤 관심이랄까 혹은 뭐 특성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인턴 초부터 이 예언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인턴 시작하면서 예언을 풀어서 백성들이 가르치면서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이 이미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5,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현저한 예언의 사건들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예언적 측면에서 비춰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시세, 이 때의 징조가 결코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이 시세 자체가 심상치 않고 그리스도의 오실 시간이 임박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시간 자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로 볼 때는 매우 임박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뒤로 얼마나 더 연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상으로 볼 때는 정말 매우 임박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 삶에 과연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지속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좀처럼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언상으로 볼 때에 전개되는 이 예언의 성취 혹은 재림의 징조들의 이 시세를 볼 때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봐도 그렇고 정말 뭔가 우리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향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쓸려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제가 이 2005년도에 서울중앙교회의 사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질,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채워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부터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뜻을 모아가지고 이 개인의 변화와 이 교회 영적인 부흥과 어떤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에 대한 이 개혁에 대한 아주 과감한 시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변화된 성도들이 변화를 위해서 열렬하게 간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성도들이 출입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준비된 영혼들을 틀림없이 이곳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진지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낳으리니 낳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 이 아들이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2장을 가보면 태어나셨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여기 이제 천사가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지금 누가복음 2장 10절을 읽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천사가 한 말 중에 무슨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좀 길죠, 말이? 이것을 간단하게 하면 무엇입니까? 예? 이게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오셨다. 우리가 흔히 복음에 대하여 말할 때 원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원복음. 혹시 원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복음이 뭔가요? 인간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고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중대한 선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 이 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씨앗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오리지널 씨앗이 이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다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여자가 발꿈치를 상한 것이 언제입니까? 여자가 발꿈치를 상했다는 예언은 무엇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했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그 다음에 또 무슨 예언이 있었습니까?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결국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상에서 사단의 존재와 모든 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재림 이후 천년기 후의 일이지만 일단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죄악의 권세는 끝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짤막한 글이지만 그 예언의 길이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야 그 예언 중에 하나, 뱀이 머리를 상한다는 예언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오신다, 오셨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초림이 복음이고 재림도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도 복음이고 그것이 초림으로 나타나는 것도 복음이고 재림으로 나타날 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두 복음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초림이라고 하는 복음과 재림이라고 하는 복음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뭐 창조나 타락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약 4천년 창조 타락 이후로부터 이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약 4천년이 지나서 초림이라고 하는 사건 첫 복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 또 얼마가 왔습니까? 또 천년이 두 개가 온 것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 어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상 나타난 재림의 징조라든가 또 예언의 성취를 볼 때에 거의 우리는 이 두 복음,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복음 사이에서도 거의 재림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막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재림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타나는 것을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뭐 기다리지도 않지만 말로는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놓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타임,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미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재림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 개념이 안 바뀌면 말로는 기다린다고 하고 전혀 무관심하게 사는 것입니다. 개념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간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재림의 시간, 재림의 지점을 향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보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다가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가는 길이지 여기서 우리가 자리 잡고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재림을 향해서 가까이 와 있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이 족인데 내가 지금 거의 거기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재림교회는 그 태동 자체가 하나의 무브먼트, 움직임, 운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재림교인은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재림교인은 끊임없이 무브,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재림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도남동께서 우리가 음악 예배 볼 때 제가 서두에 잠깐 환영사하면서 재림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0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재림교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 예. 재림교회의 정체는 정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정체는 우리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정체는 꾸물거리고 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림교회의 정체는 정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여기 재림이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정체는, 재림교인의 정체는 끊임없이 재림을 향해서 움직여 간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이건 시간적으로예요. 시간적으로 재림교인은 재림을 향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혹은 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품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우리는 정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품성을 향해서 날마다의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해서 전진하고 향상하고 움직여가는 것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재림교인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하여 날마다 정체하지 않고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혼자만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을 향해서 같이 가자고 권유하고 설득해가면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멈추면 더 이상 우리는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고 살 때 우리의 삶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그 사경의 강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그 결정되기까지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여갈 때에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도표예요. 그 어릴 때 제가 아주 재밌게 늘 가끔 구경하던 그 연장이 하나 있는데 보통 삽질하면 혼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삽자루에다가 이 대를 좀 길게 하나 달아가지고 그 삽 목에다가 줄을 이렇게 양쪽에 달고 이렇게 삽질을 하면은 양쪽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그냥 이 든 사람은 방향만 잘 조절하면 그냥 흙이 팍팍 퍼가지고 절로 쑥쑥 옮겨지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아주 재밌게 봤어요. 이 힘,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해서 정체하지 않고 움직여가는 이 힘과 재림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이 힘이 모아지면 그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움직여가는 일에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가 늘 뭐 가끔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은 사람이 참 멋있어져요. 정말 아주 여러 면에서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아주 멋있는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같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은 같고 이런 움직임이 멈추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사람이 꼴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남들이 볼 때 아주 괴상해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하여 그분의 재림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집회를 갖는 대단히 중대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대부분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움직여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임박한 재림을 향하여 움직여가자는 것입니다. 뭔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면 좀 바뀌어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 저의 약점을 여러 가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자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고난 것이라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각자의 그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쳐지지 않던 하늘에 절대로 합당치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고질적인 품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며 고쳐나가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괴상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의 오심은 가까이 오는데.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운동과 함께 각자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좀 순결한 마음으로 각자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잘 살펴서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점과 그릇된 점들을 지적해 주실 때 정말 통회하면서 그것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서울중앙교회가 2005년 한 해 동안에 추진해 나갈 이 소위 운동에 대해서 이름을 어제 저녁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지난주에 그 사경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이 스가랴의 정신과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쓰레기를 다 걷어치워내고 청소를 하고 성전에 기둥을 세우고 성전의 모양을 만들고 새롭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스가랴 운동이라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스가랴 운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스가랴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스가랴 운동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스가랴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스가랴 운동인지.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뒤에 약속은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내 집이 누구 집인가요?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에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뜰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하나같이 되겠다. 여기 섰는 자들은 지금 하늘의 천사들을, 하늘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연상, 이 이상 속에 그것을 본 것입니다. 다시 이 마지막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할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마지막 약속의 성취는 받고 싶고 앞에 조건을 하기 싫죠?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 운동은 뭔가 하나님의 법과 율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에 맞추어서 움직여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괴롭고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도를 떠났기 때문에 시련이 많은 것입니다. 평안치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씻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네. 스가랴 8장 13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다른 여러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됐다. 비방거리가 됐다. 여기에서는 저주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것은 이 지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시련에 처있고 곤고한 중에 빠져있고 남들이 모두 다 우리를 비방하고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때가 되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기회인가?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기 보면은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주먹을 쥐고 마음에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례로 하나님의 도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뒤에 약속을 또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희망하십니까? 그 앞에 또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떤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금 악한 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서 있기를 잘못 서 있어서 그렇지, 위치를 잘못 잡아서 그렇지,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데 왜 그 악한 길에 서 있느냐?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 출발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지금 다 면, 어떻게 해야 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뭐 하면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능력을 의지할 때에 평강이 이르러 온다. 주어진 빛에 따라 영혼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빛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성령께서 더 많은 빛과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와 시간적 개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빛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일, 이것이 빨리 일어날수록,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결심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성령께서 더 많은 빛과 능력을 주신다. 결심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변화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가 우리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빛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향하여 모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단단히 결심을 하고 한번 출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결심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성령의 역사도 더 신속해지고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이렇게 맥없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도 맥없이 오는 것입니다. 결심을 아주 확고하고 단단하게 하면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재림교인이라면 정말 이 두 복음 사이에서 이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신다는 복음을 향한 거의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는 재림교인들이라면 좀 더 우리의 결심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고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내놓고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리벤 헤랄드 1882년 5월 30일자에 리벤 헤랄드 82년 1882년 5월 30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외부의 악과 내면의 죄에 대항하여 매일 투쟁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죄악의 요소가 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된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그 두 가지 측면의 죄에 대항해서 매일 투쟁을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봐야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한 번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 귀신 같은 존재인데 절대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귀신 같은이 아니고 귀신인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사단의 그 간계와 괴계를 정복하고 이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결심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내가 진심으로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투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고쳐야 할 많은 것을 볼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불행 중에 불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품성을 향해서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항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위대한 표준인 신성한 법과 비교하여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저 모양인데 뭐 나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표준, 우리의 비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품을, 자신의 모양을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표준인 신성한 법과 비교하며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바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고쳐야 할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성품을 비판하거나 실수에 대하여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향해서 날마다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품의 결점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도 바쁜데 남 비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결점투성인데 남의 결점을 찾을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과 싸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투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불완전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겸손과 진지한 갈망으로 이끌어야 한다. 스가랴가 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결국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그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그건 제가 먼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에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품성을 향하여 성숙되어지고 매일의 죄악과 투쟁하여 차츰차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행진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필요한데 그 강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단단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시하게 또 그냥 아이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고 좀 다시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단단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말로 저도 그렇게 하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 약점을 압니다. 여기 교회 오기 전보다 저는 저에게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더 많은 약점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운동과 함께 그것을 적어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찾지 말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출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시작될 것이고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소원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저기 여기 안 오신 분들이 뭐 한 30%는 됩니다.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 여기 안 오신 분들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얼굴을 한번 제가 뵈면은 이름만 보면은 이분이 왔다 안 왔다 대강은 압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여기서 강의한 내용과 오늘 나눠줄 자료들을 다 보내서 2차 기회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하도록 2차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 여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확고하고 뭐 그런 결심이 그런 거 별로 뭐 관심도 없고 또 어제처럼 똑같이 살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아마 조금 있을 것입니다. 뭐 인간사가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나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도 굉장한 투자입니다. 투자할 때는 뭔가 소득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차 기름값 들죠. 시간 빼서 해야 되죠. 또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헌금 가져와야죠. 또 어떨 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오시잖아요. 아침에 늦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 뭐 건지는 게 있어야지요. 저는 참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런 이득을 못 얻고 사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투자는 많이 하시는데 저렇게 수당을 못 받아 가시니 얼마나 억울할까. 기왕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신앙에 투자를 했으면 좀 얻어야 되는데 그 남는 것은 그 수익금은 변화된 품성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한 투자는 다 헛투자입니다. 돈 그냥 버린 거예요. 정말입니다.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야죠. 이 교회를 다니면 뭔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말 진지하게 이 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림교인으로서 확고하고 새로운 결심을 이 시간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예, 실천해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끝날 무렵에 이 스가랴 운동에 참가하는 신청서도 다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 분들을 내가 다 이렇게 조를 짤 것입니다. 짜가지고 어떤 날은 이 그 배단위 시간에 조별로 다 각 방에 흩어져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고 때로는 자기가 이 운동을 한 결과 어떤 결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증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불을 계속 붙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 스가랴 운동자가 나오면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스만 나와도 벌써 그냥 아, 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이 교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주 100% 확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어기지 않으십니다. 조건만 딱 맞으면 약속은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첫 단계는 이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투자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투자하고 이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애쓰는 이것이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효과가 있는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의 현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설문지를 하나씩 받겠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표시하지 말고 현재 자기의 상태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기 이름 쓸 필요 없어요. 괜히 그거 써놓으면 제가 보고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편견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절대 여기다 이름 쓰지 마세요. 자기 이름. 자, 정직하게 표시를 한 다음에 다 통계를 제가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달이나 석 달 후에 똑같은 설문을 또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받겠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받겠습니다. 두세 번 받아봐가지고 변화가 없으면 이 스가랴 운동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 운동은 주님 올 때까지 계속돼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단 이 설문을 하나씩 숫자가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예상보다 많이 참석을 하셔서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쪽 줄 여러 청년들이 와서 좀 빨리 나눕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두고 요거 저쪽도 해서. 자, 볼펜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아, 이건 두세요. 그냥. 볼펜이 없는 분 손 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볼펜 도착할 때까지 손 들고 계세요. 네, 저쪽에 좀 몇 분이 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볼펜을 안 가져오신 분은 손을 들고 계시면 운반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다 하나씩 받으십시오. 네 페이지짜리입니다. 이 네 페이지짜리 설문지를 제가 둘째 안식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무엇을 고쳐야 될지, 올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운동을 할지 일곱 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곱 가지에 대한 간단간단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잘 읽어보시고 현재 자기의 상태에 대하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남의 거 보고 쓰지 마세요. 자기 생각만 쓰시면 됩니다. 볼펜 없으신 분, 아, 저쪽에 볼펜 없는 분들 저쪽, 이쪽 줄에 있습니다. 용지를 못 받으신 분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지를 못 받으신 분들. 용지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넉넉 잡아서 200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뭐 거의 다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오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사항 다 받으셨습니까? 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빠짐없이 다 이것을 열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례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런 큰 제목 일곱 가지를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둘째 안식일에 제가 그 일곱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곱 가지를 이제 다시 각각 한 제목씩 해서 두 개를 이제 설교로 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운동이기 때문에 번호로 안 하고 종목 1 그렇게 했습니다. 운동 종목이니까. 종목 1. 안식일에 대하여 이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종목 2. 구제와 봉사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섯 번에 걸쳐서 그 각각의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별개로 제가 이제 안식일에 설교로 준비해서 드릴 것이고 이제 일곱 가지가 다 끝나면 둘째 안식일 설교한 것과 둘째 안식일 일곱 가지를 한꺼번에 소개한 것과 그 다음에 일곱 가지를 개별적으로 설교한 것들을 모아서 여덟 개짜리 테이블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곧 스가랴 운동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각각 구입하셔가지고 시시로 이 말씀과 접촉할 때에 계속 움직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이제 그렇게 정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일곱 가지 종목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지 간략한 요점만 간추려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제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루는 그 번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1번 읽고 있을 때 4번을 보고 그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선생이 1번 하면 같이 1번 합니다. 공부 잘하게 보이십니까? 하겠습니다. 첫째, 일단 한 항목에 대해서 낭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을 이제 간단간단하게 하고 낭독이 끝나자마자 공감하시거나 혹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확고하게 작정이 되시면 아멘으로 그 마지막 부분에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을 하나씩 다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속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고 혹은 실제로 자기가 행동에 옮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는 못할 것 같다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내가 참 어렵긴 하지만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만 생겨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1번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나의 생명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다. 예. 여러 차례 설명드린 대로 이 안식일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적 개념을 훨씬 초월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 안식일의 의미는 내 생명, 내 존재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표시가 안식일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 안식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빼어질 수 없는 이 중요한 안식일을 즐겁게 맞이하여 존귀하게 지키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네. 1번보다 약간 아멘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아주 확고한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금 이제 아멘이 줄어들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만 금요일 오후 시간에 일정 부분을 정하여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한다. 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는 건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고한 의지가 또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각 종목, 일곱 종목에 있어서 각 종목별로 항목이 일곱 개씩입니다. 49개 항목이 있습니다. 50번째가 되면 그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 희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49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저에게 뽑아내라고 하면,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런저런 영적 삶에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판단되는 것은 이 49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종목 첫 번째 3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정말 즐겁게 편안하게 맞이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영적 노력도 그것은 곁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르고 원만한 관계를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 3번에 실패하면 나머지도 대개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번에 성공하면 아마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에 대하여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고 아주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기도하시고 마음에 뭔가 확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 금요일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와,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예배를 좀 더 직접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안식일 환영 예배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그 안식일을 즐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안식일 환영 예배가 금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와 토요일 안식일 예배에 정규적으로 출석한다. 아멘을 잊어버리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의지가 약해지신 건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와 토요일 안식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 아, 예.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안식일 시간은 혹은 안식일 시간을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회의해졌어요. 안식일에 너무 자주 예배 시간 외에는 너무 사적인 것으로 안식일을 그 존귀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유념하십시다. 여섯 번째, 안식일 시간은 오로지 자신과 타인의 인간 회복을 위한 일에만 사용한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건 많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판가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식일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잘 판단을 못할 때 이것이 인간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시면 판단이 섭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또 잘 적용을 해야지 너무 또 자기의 현재 상태를 갖다 끼워 맞추려고 인간 회복을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막 그냥 축구를 하면서 아 이제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이것이 인간 회복이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출해주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인간의 회복을 하는 일에 안식일을 쓰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다른 날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적절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의식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모든 시간이 자신과 타인의 영적 혹은 인간 회복을 위해서 쓰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결코 침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예. 지금 이 다짐과 결심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성령의 도움을 빌려서 활동하다 보면 아마도 다음에 설문을 받을 때는 통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목 두 번째, 구제와 봉사입니다. 구제와 봉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이기심 치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이것은 그냥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소리가 이렇게 처지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구제와 봉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이기심 치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네. 정말 그 자기 이기심을 고침받기를 원하면 이 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두 번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복리와 고난에 대한 관심이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정말 동정과 사랑과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함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종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미국의 암 전문의사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야기인데 뭐 그때 없었던 분들이 여기 뭐 한 60, 70% 되니까 다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세 가지 세 토막의 이야기인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대전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가지고 상당히 그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미국의 암 전문 의사가 돼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기가 한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 중에 세 가지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나서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이것입니다. 자기가 한번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그냥 워낙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끼니를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와 모자원에서 살았는데 이제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과외를 가르쳐서 첫 봉급을 받았대요. 첫 봉급을. 첫 봉급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에게 좀 고기라도 좀 뭐 한 건 사드리려고 이제 그 봉급을 3만 원을 받았답니다. 3만 원. 3만 원을 들고 이제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이제 탔는데 하도 긴장이 돼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돈 3만 원을 이제 만져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손에 쥐고 놓지를 않고 간 모양이 주머니에 넣지도 않고. 이제 대전의 터미널에 이렇게 내렸는데 막 여기 땀이 나가지고 막 돈이 젖었더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버스에 딱 내려서 가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서 있더래요. 다리를 이렇게 걷어 올리고 서 있는데 막 부시럼이 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 추운 겨울날 덜덜덜 떨면서 그냥 근데 너무 그냥 그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식사라도 좀 한번 하세요 하고 그거를 줬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 고기 사드리려고 가져온 3만 원을 거기다 그냥 준 거예요.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종수야,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어떻게 왔다고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냥 왔어요 하고 이제, 돈 없는 그 서러움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한참 울었대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이제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공부가 잘 되는지 모르겠더래요. 이 책을 한번 쭉 보면은, 그냥 책이 사진 찍는 것처럼 자기 머리에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만 쳤다 하면 뭐 거의 만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졸업했어요. 이제 그 장면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 그 얘기 기억나지? 너 그때 대전 터미널에서 그 할아버지 봤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쓴 것이라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너 그 할아버지 봤지?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신, 이제 한다고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확신이 오기를, That was me. 그때 네가 터미널에서 본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너 그 뒤에 네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눌 때 우리의 영적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나누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참된 목적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와 구제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살맛이 나는 일은 다른 사람 돕고 구제하고 나눌 때 오는 보람에서 인간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 싸워가지고 그냥 욕심 차려서 착 얻었을 때 기분하고 자기 것을 잘라서 나누었을 때 오는 기분하고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우리의 수입 중 한 몫을 별도로 정하여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순리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한번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제도적으로 수입의 10%를 구제금으로 쓰도록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0%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겁나고 뭐라고 그러실까봐. 그러나 이상은 10%입니다. 수입 중에서 본인이 아픔을 느낄 만큼 한 몫을 떼어서 구제금으로 적립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기심을 치료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만한 이제 봉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포켓을 이쪽에도 저쪽에도 하나씩 두고 포켓을. 한쪽은 11조, 한쪽은 구제금. 이렇게 포켓 두 개짜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면 그 뒤로 미리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돈입니다. 수입이 들어오자마자 한쪽에는 11조 넣고 한쪽에는 구제금 넣고 이렇게 해서 돈 관리를 하면 우리의 정신이 살아서 뭔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꿈이에요. 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네. 뭐 동의 재청 많아서 거의 다 가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런 제도가 시작될 때에 모든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다 이제 봉투를 갖다 놓으면 원하는 사람이 가져가서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영육간에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의 건강, 시간, 노력의 일부분도 단지 금전뿐 아니고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노력의 일부분도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익이다. 자기 것이라고 혼자 다 쓰면 유익일 것 같지만 나중에 결산해보면 손해입니다. 자기 한 몫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익이다. 일곱 번째,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은 결국 자신의 기쁨과 건강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조금씩 줄어드네요.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7번은 그렇게 머뭇머뭇할 필요 없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은 결국 자신의 기쁨과 건강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네,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다 된 것들이에요. 세 번째 종목 11조 헌물. 여기에서 소리가 줄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이다. 10분의 1목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재물, 재산, 물질, 전체가 다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11조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1조를 온전하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 세 번째. 11조 드리는 일을 지체하거나 11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헌금을 가지고 또 11조를 가지고 교회로 오는 모습은 정말 멋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한 주일 동안 계속 뭔가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살다가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땀 흘려 이기심도 발휘하고 욕심도 내고 싸우기도 해서 돈을 벌고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돈 버는 일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벌어진 돈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도르아 헌금을 통해서 구제금으로 내고 또 교회의 이 운영을 위해서 월정 헌금을 내기 위해서 두둑하게 봉투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왕의 모습이에요. 정말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11조 드리는 일을 자꾸 지체하면 안 됩니다. 밀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조건은 그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11조를 지체하지 않고 항상 즐겨 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1조 외에 각종 헌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은 신성한 행위다. 예배입니다. 헌금은 적선 행위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설교 마친 다음에 드리는 것은 그 목적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헌금이 더 나오려고 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성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러고 있다가 바구니면 없네? 그러시지 말고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 감사의 예물로 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올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건 아주 신성한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십일조와 헌물을 결코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십일조는 헌금은 눈치 봐서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버리는 겁니다. 그건 버리는 거예요. 5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일조 헌물은 결코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십일조와 헌물은 넉넉하고 후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 때는 이렇게 돈을 잘 쓰는데 헌금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약속한 것도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깝기도 해서 그냥 몇 달을 미루다가 잘 안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헌금은 좀 넉넉하고 후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십일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세속의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우리가 다 사실상 한 주일, 6일 동안 노예처럼 삽니다. 노예. 저기 돈 생길 일 있다 하면 말이에요. 길을 쓰고 쫓아가요. 돈의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안식일은 돈 벌 일이 있어도 그까짓 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이 좀 보여야 돼요. 정직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한 그 장로교인 한 분은 안식일교회 어떤 장로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다가 그 정말 꿋꿋한 정직한 양심 때문에 감동이 받아가지고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아주 깊은 호감을 갖게 돼서 이제 공부가 시작된 사람이 있어요. 이 장로교인은 3대째 장로교인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장로님 한 분이 그 운물을 파는, 이게 뭐 이렇게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운물 파는 거 있죠? 그걸 하는 분이에요. 예? 지하수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집에 이제 집을 짓고 거기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하수를 딱 내려서 물을 퍼 올렸는데 그 물이 그렇게 깨끗지가 않아가지고 기준치에 약간 오버가 됐대요.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이제 그거를 허가를 하러 나와가지고 수질 검사를 나와가지고 이 장로님께 뭐 약간 오버된 건데 구청에서 좀 봐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봐주시면 안 되죠. 이걸 마실 분을 생각해서 제가 200만원, 300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다시 파겠습니다. 그 얼마나 멋있어. 이분이 뭐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파면 200만원, 300만원이래요. 그런데 그 그냥 한순간만 넘어가면 2, 300만원을 버는 건데 그냥 그 양심을 지키려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분이 그걸 보고, 야, 이 안식일 교인들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미 거기서 안식일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상관없이 안식일 교인 편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믿기로는 하여간 그분은 조만간 이 진리를 선택할 뿐이라고 확신해요. 뭐 이민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 뭐 가족들이 다 뭐 2대, 3대, 4대째 교인들이 주변에 꽉 차 있으니까 거기 탈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마음은 여기 와 있어요. 좀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초월하는 그런 왕다운, 노예가 아닌 왕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와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이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3번, 뭐 여기 제한된 시간은 무슨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최소한을 지금 잡아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최소한 30분 내지 60분 이상 성경 말씀에 심취해야 할 것이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밥 먹는 시간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는 시간은 3분으로 족하다면 이건 뭔가 기형적인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의 이상 말씀에 아주 깊이 심취하는 경험이 날마다 필요하다. 네 번째,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증언의 말씀을 읽고 살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언의 신의 말씀을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여러 분야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매우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깨우쳐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증언과 예언의 말씀을 잘 살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므로 기도가 멈추면 영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갑갑하지요. 막 터질 것 같죠, 여기가. 그러다가 계속 숨 못 쉬게 하면은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 못 쉬게 하면 갑갑하고 터질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루 기도 안 하면 막 갑갑하고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야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것은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다. 어떤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주 열심히 신앙을 하는 분인데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뭐 그렇게 물을 만한 사이니까 묻겠죠. 그 묻는 건 좀 실례긴 하지만 저는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은혜스러운 답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자기의 답을 주었어요. 저는 하루에 세 번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삽니다. 마음으로만 앉아서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루에 세 번, 이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은 되는데 점심이 잘 안 되죠. 제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 대부분 다 핸드폰 있습니다. 핸드폰 없는 분들은 좀 뭐 안 되겠습니다만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11시 45분이나 50분쯤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세팅을 매일 해서 눌러놓으세요. 그럼 여지없이 매일 11시 45분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알람이 딸랑딸랑 움직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잠시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혹시 운전 중이라면 다시 한번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하고 도전할 만합니까? 그래서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세 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네. 여러분, 기도가 왜 그렇게 짧은지 아십니까? 왜 한 2, 3분만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5분 합시다 했는데 나는 2분 하면 할 게 없어요. 이유는 기도가 이기적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는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감사와 기쁨. 첫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올 수밖에 없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올 수밖에 없다. 이유는 죽을 것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 죽을 것들인데 살았으니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귀한 특권이며 의무이다. 세 번째,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가득한 마음의 보좌는 언제나 사단의 영이 지배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정신이 가득한 그 마음의 보좌는 예수님이 점령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 보좌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증오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사람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에서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사라질 때에 감사와 기쁨의 새 문 닫힌다. 여섯 번째,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함께 육신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다. 맞습니까? 예, 이건 아주 또 하나의 과학입니다. 예, 증명된 과학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정신이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활기차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슴에서 나오는 언어는 타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말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 좋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 식생활 개혁. 첫째,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은 사람의 건강과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것도 과학입니다. 다 증명된 것입니다. 여기 점심때마다 식당에 계속적으로 오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성격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전보다 화가 덜 난다는 것입니다. 점심 한 끼만 먹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음식물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최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제력. 자기를 통제하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그 욕망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육류와 자극성이 심한 식품은 사람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들이다. 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이것들과 점점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멀어져도 좋고 서서히 멀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멀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네 번째, 간식과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일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다. 우리 몸을 잘 보존하려면 시시로 위장에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위장도 쉬어야 되고 정한 시간에 들어오면 위장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착착 소화를 시켜내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것 들어왔다 저것 들어왔다 이것 나갔다 저거 나갔다 하면은 위장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우리는 간식이나 또 이런 가공식품으로 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점차적으로 허물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품 변화에 지대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식. 여섯 번째, 몸 성전에, 이것은 종합하는 것입니다. 몸 성전에 해로운 식물을 투입하여 성전을 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가겠습니까? 성전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 말 듣고 가가지고 김대성 목사 그러는데 그 간식하고 과식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걸 잘 이해해서 들으셨습니까? 네. 몸 성전을 해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일곱 번째, 청결하고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이다. 음식에도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앙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신앙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전도. 첫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증거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얘기하던 그 장로교인 말고 또 다른 한 분 공부하는 분은 공부는 이제 다른 공부를 하고 테이프를 주었더니 그 지구 역사에 대한 테이프를 가져가서 그 여섯 개를 여러 번을 들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다 이해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가슴이 설레가지고 그분이 아주 솔직한 이야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이것을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전할까? 그 벽을 어떻게 허물고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 기쁨과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밤을 샜다는 것입니다. 밤을.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영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고질적 질병인 이기심과 교만심을 치료하는 최선의 길은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그 사람 앞에서 교만 떨 수 없어요. 그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 자아가 낮아져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과 겸손 없이 결코 영혼을 구하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이건 3번하고 4번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혼이 회심하는 기적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 일어난다. 여러분, 영혼 구원할 때 이게 법칙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이프 선교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하기도 어렵고 앞에 있어도 내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말씀이 담긴 테이프를 꼭 듣도록 기도하면서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만남이 일어날 때에 회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반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이미 공개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한 이야기만 더 드리죠. 우리 교회 그 김화분 집사님 계셔요.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다 아시죠? 그분이 남편이 뭐 거의 교회하고 관계없이 사는 분이에요. 그분 아주 어릴 때에 2년 우리 교회 다닌 경험이 있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살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식일마다 결석자들에게 테이프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 김화분 집사님이 결석하는 날 테이프 그 집으로 갑니다. 벌써 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반에서 그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테이프를 들을 때 그 말씀이 감동으로 와서 닿은 것입니다. 한번 또 들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테이프 집에 오기만 하면은 또박또박 두 번씩 들었답니다. 그리고 김화분 집사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우리 애기 아빠가 테이프를 계속 듣더니 이제 교회 좀 나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결석자한테 보내는 것을 안 보내고 구도자한테 보내는 것으로 매 한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올 때마다 두 번씩 들은 것입니다. 마음이 다 온 거예요, 교회까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드렸더니 얼마나 반갑게 전화를 받는지 몰라요. 거의 뭐 한 번 딱 어디선가 장례식에서인가 뵙고 대화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래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처럼 전화를 딱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 테이프를 통해서 목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제 친해진 거예요, 벌써. 이미지상으로 친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서 식사 좀 하십시다. 저 점심 좀 한번 사주시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도움을 구하며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해주겠다고 하면 아, 안 합니다 그러는데 저 점심 좀 한번 사주시오 그러면 그거 안 사주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근데 아이고 제가 가지요. 그러더니 어제 정말 오셨어요,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다음 안식일부터 교회에 출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기도를 통한 심령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만날 때에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거의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기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책으로 보든지 테이프로 듣든지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리예요. 여섯 번째, 전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포기하는 것이다. 너무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못 견디는 것입니다. 전도를 멈추는 것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얻게 될 영광의 면류관은 영원구원 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기 문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면류관을 쓰고 나오는데 다 별들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별이 많이 붙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없었지만 아무도 그 자기의 면류관에 별 적은 것을 가지고 뭐 부끄러워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별이 없는 면류관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별은 바로 영원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스가랴 운동에 적극 동참하셔서 이 일곱 가지 실천사항 중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결심을 하심으로 또 실천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생활과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눠드릴 것만 나눠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또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좀 힘드시지만 요 마지막까지 좀 잘 견뎌주시겠습니까? 예. 다음부터 이렇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 뭐 첫날이라 이렇게 부득이하게 좀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은 이 운동에 참가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신청서를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야 앞으로 이제 그룹을 만든다든가 활동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조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원하든지 않든지 다 써내시고 혹시 좀 곤란하다. 내가 이게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일단 이름을 써내고 끝머리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적극 참여는 못하겠다는 분은 왜냐하면은 여기 오신 분들 명단을 다 파악해가지고 안 오신 분들에게 이 자료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내야 여기 오신 게 확인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다 이것을 좀 써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써내시오. 그 다음에 그것을 써내시면서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이런 카드를 하나씩 드릴 텐데 자 나눠드리니까 잠깐 중단하고 설명부터 하고 나눕시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카드가 조금 인쇄가 열악하게 돼가지고 좀 다시 하고 싶은데 어쨌든 하나씩 드릴 텐데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위에 네 칸에는 내 품성 중에서 고쳐야 될 부분을 써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칸이 조그만 게 10개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내가 꼭 전도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나의 어떤 영적인 소원이 있으면 밑에다 또 네 칸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은 우선 한 장씩 제가 드리는데 우선 작성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좀 잘 만들어지면 한 서너 장씩 드릴 테니까 이것을 서너 장씩 해가지고 찬미가에 하나, 성경책에 하나, 안교 교과에 하나 여기저기 끼워 놓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되 화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반드시 그걸 꺼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쳐야 될 점, 영혼 구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카드를 하나씩 또 받으셔서 이거는 기록하셔서 보관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제안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는 써서 오늘 내주시고 이 기도 제목은 각자 가지고 뭐 빨리 하실 분 여기서 기록하셔도 되고 뭐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가서 해가지고 계시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카드를 두 장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신청 카드 하나 하고 기도 제목 카드 하나 하고 이렇게 받으세요. 그래서 두 개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기도 제목 카드는 나중에 다시 잘 만들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참가 신청서는 지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구분 없습니다. 일단 다 이 스가랴 운동 모임이 있으면 모든 각 부서의 행사는 딱 스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서 같이 우리가 출발할 테니까. 예, 써가지고 오세요. 예. 그 설문지 다 작성 늦게라도 작성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스가랴 운동 참가 신청서 다 걷습니다. 찬미가 좋아요, 찬미가. 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개인적, 교회적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작과 함께 우리 온 마음과 이 교회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411장 찬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11장 찬미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반주하실 분 있습니까?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오.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 나 주 보혈 흘려 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일깨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도와 율례를 따라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하오니 이제 결심한 출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셔서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중단 없는 전진이 있게 하시고 나날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품성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지난 10년, 20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품성에, 우리의 삶의 습관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정결한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았던 이 우리의 변화가 영의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모습을 닮은 성도들이 이 중앙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영께서 주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